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새기고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야죠. 이쯤 되면 아이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 자체가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예. 그러나 저 사진은 최근 두달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저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아빠와 아빠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한겨울 맨발로 집을 탈출한 이른바 11살짜리 16kg 소녀인데, 저 아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이가 경찰에게 맨 처음 했던 말, 아빠가 없는 곳으로 간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빠의 학대가 심했으면 11살짜리 아이가 무조건 아빠가 없는 곳은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게임 중독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린 아빠가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적인 게임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를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아빠의 유년기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의 아빠 역시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경험을 자기 딸에게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진이고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저 사건보다 더욱더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훼손한 끔찍한 부모에 관한 사건입니다. 저것은 7살 먹은 자기 아들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아빠 그리고 엄마의 사진인데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맞나?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사건은 그나마 게임 중독과 유년기 시절 학대 경험이라고 하는 사건의 원인이 밝혀졌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 아빠라는 사람 역시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순간적인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폭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뭐 이런저런 원인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살펴본 두 가정 모두 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엄청난 사건을,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가의 가정도 방금 살펴봤던 가정들만큼 아주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겉으로 보자면, 외형적으로 보자면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미가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심각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명심해야 한다고,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진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첫 번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두 명이에요. 미가라는 인물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미가의 어머니가 저기 있죠? 은 1100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참고로 은 1100이란 어느 정도의 가치냐, 본문 10절에 보면 미가가 한 레위인 청년에게 1년치 급료로 은 10개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략 오늘날로 따져서 대략 젊은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8년치 월급 정도다. 거금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거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면을 보세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의 어머니 거금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했습니다.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당연하죠. 두말할 필요 없이 거금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한 겁니다. 그것도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자기 혼자 속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미가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내 돈, 내 돈을 훔쳐간 도둑놈은 벼락을 맞아라, 제명에 못 살고 탁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면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했는데,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뭐냐,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한 도둑 녀석이 바로 자기 아들 미가였던 거예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교우 여러분, 방금 제가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돈을 훔쳐갔다는 자백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 이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셔요. 자기 아들 미가가 돈을 훔쳐갔다고 자백을 하자 아들의 자백을 들은 이 어머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들이요, 자기가 훔쳐갔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미가 어머니의 말,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가 훔쳤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나? 이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받아주고 축복해주는 거, 아, 그게 100번 옳은 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돈을 훔쳐갔다고 자백하는 자기 아들을 향해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이 반응은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따스한 반응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보이는 이와 같은 반응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앙에서, 가짜 신앙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 3절의 내용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씩이요. 네, 가끔씩 저 3절의 내용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자, 보십시오. 이 은을 누구한테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아하,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다 도로 찾은 그 은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바친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저기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든다고요? 무엇을 새긴다고요? 한 신상을 새김,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BC 14세기경 가나안 지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의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동물 모양을 본따서 만든 우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 모양으로 된 우상입니다. 저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우상보다는 돌로 만든 우상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돌로 만든 우상보다는 철로 만든 우상보다는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든지 모두 다 허탄한 우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어머니의 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이 말이 바로 저기 있는 저러한 우상을 만들겠다, 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우상을 만드는 목적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자,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저런 우상을 만드는 목적, 저런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런 우상을 만든다는 거지요?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해서. 내 아들 미가가 저 우상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만든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 나타난 미가 가정의 문제, 특히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십시오. 자,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 겉으로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말했어요. 근데 실상은 자기 아들이 우상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께 은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그 은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가짜 신앙인의 모습, 전형적인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여러분, 앞서 서두에서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신앙의 타산지 속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미가 어머니의 저런 모습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서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상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상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든지 혹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하는 이런 어리석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그치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는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상에게 복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 내 돈을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저 심각한 문제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심각한 진짜 문제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여러 가지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평가해주는, 가격으로 평가해주는 프로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예인들이 감정평가단으로 등장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골동품 소장가들에게 그 물건을 소장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고 연예인들이 나름대로 가격도 정해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그날의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정식으로 감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 맨 마지막 순서가 이제 이날의 하이라이트죠. 얼마 전에 재방송으로 이 프로를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봤습니다. 어떤 중년에 점잖게 보이는 신사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붓글씨를 한 점 들고 나왔어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흘린 한자라서 모르겠는데 이 신사의 말, 자신이 가지고 나온 이 작품 양녕대군 것이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형으로서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초소체를 구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양녕대군이 직접 쓴 글씨라고 말하면서 아, 이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연예인 판정단들도 하나같이 이 작품에 감탄을 하면서 이야, 굉장히 비싼 거다. 이 신사도 자기가 가지고 나온 작품에다가 감정가를 자기가 직접 매겨보는데 1억 원이 넘게 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과연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까? 이제 MC가 분위기를 잡습니다. 자, 과연 얼마가 나올까? 최고의 감정가를 기록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친필, 그것만큼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감정가가 표시되는 전광판이 표시됩니다. 감정가가 표시되는 전광판을 지켜보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짠! 이게 웬일입니까? 전광판에 표시된 감정가 단돈 500원이었어요. 500원. 아니 600년 가까이 된 양녕대군의 친필이 단돈 500원이라니요. 그 프로를 진행하던 MC도 당황을 해갖고 그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저 작품의 감정가가 정말 500원이 맞습니까? 전문가 대답합니다. 예, 500원이 정확한 감정가입니다. 왜냐? 저 붓글씨는 양녕대군의 친필도 아니고 서체도 제대로 된 초서체가 아닌 가짜 작품입니다. 짝퉁. 종이값만 나온 거예요, 종이값만.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던 중년 신사 얼굴이 굳어진 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신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걸 그랬습니다. 알아볼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년신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다면, 한 번이라도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봤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았을 텐데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본주의 신앙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왜곡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신앙. 물질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물질 만능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미가의 집에 이름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미가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주로 미가의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미가의 어머니만 가짜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미가의 신앙 상태가 자기 어머니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신앙 상태를 알게 해주는 사건은요, 저기 있는 것처럼 7절로 8절에 있는 한 레위인 청년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레위인 청년과 미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레위인 청년에게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와 결혼해달라 이런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가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신앙 교사가 되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생 집에 함께 살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그렇죠? 가정교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말은 레위인 청년이 미가와 함께 집에 살면서 미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지도해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앞서 미가 어머니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미가의 신앙이 꽤 괜찮은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미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 여러분 초집중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성별의식, 제사장을 세우는 임명식을, 잘 들으셔요? 제사장 세우는 임명식을 미가가 개인적으로 행했다, 개인적으로 거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 임명식 개인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해요. 제사장의 성별의식, 제사장을 세우는 임명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 그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사장 세우는 임명식을 미가처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거행하는 것은요, 뭐하고 똑같냐? 이겁니다. 오늘날 목사를 세우기 위한 목사 안수식을 노회가 주관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성도 개인이 자기 집에서 어떤 신학생을 불러다가 그 신학생 머리에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학생 머리에 안수해서 목사를 세운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저기 있는 13절 마지막을 보세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실 줄 아노라?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그냥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 표현만, 이 구절만 좋다고 그냥 아멘하시면 안 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만을 가리킨다. 물질만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내게 복 주실 줄 안다는 미가의 이 말은요, 잘 구분하세요.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 내 옆에 있으므로, 나와 함께 삶으로 나는 무조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미가의 생각,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원리 아닙니다. 아니, 제사장과 같이 산다고, 목사하고 같이 산다고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에게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다음 화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요 생각, 여러분 요 생각도 성경의 원리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과 동떨어진 잘못된 거예요. 미가 혼자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불법을 행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려고 그 목적만 보고 다른 거 안 본 거예요. 그 목적만 보고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 오로지 물질만이 신앙의 목적인 물질 만능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요. 물질의 복, 복입니다. 물질의 복,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은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만남의 복, 후손의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려주시는 중요한 복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돈이 뭐예요? 아버지는 잘 봐라 하면서 유리 조각을 집어서 창문 앞에 놓습니다. 아이는 유리 조각을 통해서 밖에 있는 길이며 행인이며 마차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유리 조각을 치우고 거기다가 은화 한 입을 놓고서 말합니다. 어떠냐? 조금 전에 봤던 밖의 모습이 잘 보이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은화 때문에 밖의 모습이 안 보여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돈에 가려서 밖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돈 앞에서는 다른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는 것, 오직 돈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돈이란다. 여러분, 돈만을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돈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집 이야기를 통해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로지 물질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미가의 가정에 나타난 신앙적 문제들을 대하면서 저희들 모두 저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 진짜 신앙인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로지 물질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